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범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제 16주간 월요일인 오늘은 신북본당 박종원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 니넵의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징밖에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표징은 본질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지만 애초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은 그들에겐 표징을 통해 주님을 바라봄이란 가당치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표징은 믿음의 관계를 확인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는 요나의 표징밖에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요나의 표징조차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믿는 이들에게는 요나의 표징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표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통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 또한 넓은 의미의 표징이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화 제목은 본회퍼입니다. 디트리 본회퍼는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는 나치의 지배와 2차 세계대전의 참상 속에서 주님을 명확히 바라보고 진리의 목소리를 외치다 전쟁 종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채 교수형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시 다수의 독일 교회는 나치 정권의 편승에 제국교회가 되어 그 불의에 동조하거나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나치 정권의 우두머리인 아돌프 히틀러를 찬양하는 책과 교회 안에서마저 예수님의 자리를 우상화한 히틀러가 대신하는 해괴망측한 모습도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보네퍼 목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독일 제국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다. 옳지 못한 모습에 침묵하는 것도 악에 찬동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보네퍼 목사는 예수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 예수님 대신 히틀러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를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용감하고 정의롭게 싸웠습니다. 보네퍼 목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라는 표징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회의 본모습을 찾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는데 보네퍼 목사는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보네퍼 목사와 같이 부당한 정권을 비판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극우 정치 집회에서 정광훈은 보네퍼 목사의 담론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국가와 교회가 선동자 히틀러에게 속아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 바다로 몰려가는 현상을 보고 그 당시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보네퍼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유명한 말로 히틀러와 독일 국민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광훈은 자신과 보네퍼 목사를 동일시하며 당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노선일 수 없습니다. 보네퍼 목사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한 히틀러 정권을 비판했지만 정광훈의 당시 정부 비판은 예수님의 자리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때론 이 세상이 표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 세상이란 표징은 예수님께서 있으셔야 할 자리를 식별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 세상이란 표징은 이 세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리에 앉으셔야 하는지 바라보게 합니다. 보네퍼 목사가 나치 정권의 폭고에 예수님께서 있으셔야 할 제자리를 찾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세상이란 표징은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 볼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단지 요나 예언자가 물고기에게 잡아먹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되고 니네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이야기로만 멈춰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한 번 듣고 흘러넘기는 남의 이야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나의 표징은 이 표징을 통해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합니다. 표징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주님께서 있으셔야 할 자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지니게 해줍니다. 한번 이 세상을 바라봅시다. 성당 제대 위에 십자고상의 예수님, 매일미사 책에 나오시는 예수님, 내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표징 안에 계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계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관계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요나 예언자의 표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분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십계명의 제8계명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의 명예, 자유, 권리, 생명을 말로써 해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제8계명은 이웃에게 불이익을 주는 증언은 물론이고 거짓말, 이웃에 대한 비판과 험담, 지켜야 할 비밀의 누설, 방송이나 신문 등에 의한 허위 보도, 출판물을 통한 잘못된 홍보, 진실을 은폐한 거짓된 가르침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언어에 있어서의 진실은 이웃 간의 참된 우정과 사회적 신뢰의 기초가 됩니다. 그것을 깨는 사람은 누구나 커다란 의심을 일으키게 만들고 신뢰를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 할 것과 아니요 할 것을 분명히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인디콤의 사편엔 인천교구 조용필 신부님의 글 그대로 괜찮은 너에게 가운데 살아있는 시체 나는 지금까지 운동 관련 센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주야장천 농구만 했다 그러다 발목과 무릎이 망가지고 지금은 그냥 산책만 한다. 얼마 전 40살을 맞이하여 종합건강검진을 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치료 받아 직전까지 수치가 올라와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는 말했다. 술을 지금처럼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1, 2년 정도 금주할 생각을 하고 대신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했다. 그리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 운동센터에 등록했다. 자세를 교정해주는 곳이었는데 원장님께서 내 몸 이곳저곳을 누르시고 꺾으시고 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몸이 너덜너덜하시네요. 그리고 목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왜 돌아가 있을까? 곧 원인을 찾았다. 나는 매일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다. 미사는 제대에서 하는데 제대 마이크가 왼쪽에 있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매일 한두 시간씩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것이다.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매일 하는 동작으로 인해 내 목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 몸도 이럴진데 마음은 어떨까? 마음도 마찬가지다. 내가 자주 하는 생각이 마음의 기울기를 결정한다. 그냥 되는 대로 산다면 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좀비처럼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되는 대로 사는 삶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좋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목이 180도 돌아간 진짜 좀비가 될지도 모른다.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하자.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돌진하자. 단 한 번이라도 좋다. 좀비 말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산책 진행의 윤영선 박으로 신부입니다. 먼저 교회 전통적인 성가 그리고요 성가 미사국 제11번에 있는 상투스 거룩하시도다를 부산에서 활동하는 안젤리카 여성 합창단의 창단 10주년 기념 음반으로 소개해드리며 성막 산책 여러분과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미사국 제11번에 있는 쌍투스 거룩하시도다를 안젤리카 합창단의 목소리로 실황연주 전반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예, 이제 팔레스티나 작품의 무반주 다성음악인데요. 예, 짧은 미사곡에 있는 거룩하시도다입니다. 서울 폴리포니 앙상블의 실황연주 전반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크리스팔레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가자지구 성가정 분당에 대한 군사공격 이후 이스라엘 총리는 19일 아침 교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황은 가자지구의 비참한 비인간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경배장소들과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전 교황은 카스테 간돌포에 있는 자신의 관저에서 베냐민 예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성가정 성당을 공격해 3명이 사망하고 일부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황에 이어진 전화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황청 공보실은 성명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교황 레오 14세는 협상의 동력을 회복하고 휴전과 종전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특히 어린이와 노인, 병자들이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비참한 비인간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실 성명서는 교황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경배장소들, 특히 신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긴급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경매에서 매물로 나온 부동산의 수는 약간 증가했지만 판매율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interlest.co.nz는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267건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했으며 이는 전주에 232건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전 몇 주간의 수준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해 전주의 수치가 특히 낮았음을 시사합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판매된 부동산의 수에 있었습니다. 최신 경매에서 매물로 나온 267채 중 114채가 경매에서 판매돼 전체 판매율이 4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판매율이 40%를 초과한 사례이며 지난해 10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판매된 114채 중 59%는 카운슬 평가 가치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가격을 달성했으며 이는 최근 몇 주 동안 해당 수치가 안정화된 수준과 1에서 2%포인트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현금이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페이웨이브와 애플페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NJ 퍼스트당
하지만 NJ 퍼스장이 제출한 새로운 회원 법안은 현금을 거래의 핵심 옵션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점들이 500달러 이하의 구매 시 현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표결에 붙여져 통과된다면 NZ 퍼스트당 대표 윈스턴 피터스는 현금이 사적이며 접근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지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측은 현금 결제를 받지 않는 기업들로 인해 농촌 지역, 노인층, 저소득층이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7월 14일 NZ 퍼스트당 의원 제이미 아보클의 이름으로 제출된 의원 발의안으로 법으로 제정되기까지 아직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현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를 제안하며 디지털 경제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살펴봅니다. 현금 거래 보호 법안은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500달러 이하의 상품에 대해 현금 결제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규정합니다. 피터스는 이 법안은 뉴질랜드인들이 결제 방식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며 현금을 본래의 역할인 지속 가능한 개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옵션으로 유지한다고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최근 제네바 런던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은 양국 간 분쟁을 잠시 완화하는 데 그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미국에 유리한 합의라고 치켜세웠지만 중국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위기를 견뎌냈으며 더욱 자신감과 자립성을 갖춘 장기전에서의 승리자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시작된 무역전쟁 이후 중국은 관세 제재에 대한 방어와 공격 전략을 동시에 전개해 왔습니다. 방어 전략으로는 무역 루트를 전환하고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에 대한 헤징 수단을 구축했으며 첨단 기술 자립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습니다. 전략 산업 강화와 국내 소비 촉진에도 힘썼습니다. 적극적 전략으로는 수출 규제 강화와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통해 전술적 유연성과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희토류 등 원자재 공급의 미국 산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스스로 드러냈고 이에 따라 미국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조달에 혼란과 비용 부담을 겪었습니다. 중국은 4월 희토류 수출 규제를 통해 미국 기업에 강한 타격을 주는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선전 효과를 넘어 장기적인 전략 우위로 연결됐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은 핵심 산업 구조 재편을 가속화하면서 자동화 중심의 산업 구조 덕분에 실업률 증가에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중국 정부는 고급 제조 AI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자원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일상에서 차주전자에 남은 물을 다시 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재가열된 물이 인체에 해롭다는 주장은 단순한 오해에 불과합니다. 끓인 물은 이미 소독되어 안전하며 다시 끓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된 우려는 중금속, 비소, 납 등이나 질산염, 불소와 같은 염류가 농축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돗물 농도는 매우 낮아 끓이면서 소량 증발되더라도 위험 수준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시드니 일대 수돗물에서 납 성분의 농도는 0.0001mg per liter 이하로 기준치인 0.01mg per liter까지 끓여 증발시켜야 도달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물이 끓는 동안 증발하는 것은 주로 수분이며 무기물질의 농축은 극히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소 농도 1mg per liter의 물을 20% 증발시켜도 불소 섭취량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한편 맛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이는 물 속 미네랄 농도 변화나 용존 산소 감소로 인한 미묘한 차이일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돗물의 원천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료를 만들기 위해 물을 다시 끓이는 행위는 안전합니다. 다만 물맛에 민감하다면 처음 끓인 물을 사용하는 것이 맛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가열된 물이 인체에 해롭다는 생각은 근거 없는 걱정이며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가족 지원 제도인 워킹 포 패밀리의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재정 상담사들이 이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과다 지급 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득에 맞춰 분기별로 자격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워킹 포 패밀리 관련 부채는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전체 수급 가구의 단 24%만이 정확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재정 상담 기관 핑캡의 플레르 하워드 대표는 분기별 평가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득 변동이 잦은 저소득 가구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경우 이전 분기의 소득 기준으로 평가되면 실질적으로 지급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하워드 대표는 많은 가구들이 이미 필수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해 매주 적자 상태에 놓여 있고 종종 생필품 마련을 위해 부채까지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실직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을 미리 예측하는 방식의 평가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더 높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 계약에서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망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험 및 금융조정원이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은 6월 30일까지 1년간 소비자들과 보험사 등 금융서비스 제공업체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 600건을 조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4,293건의 문의와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험료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주택보험료는 전년 대비 약 25%, 가재도구 보험료는 약 28%, 자동차 보험료는 약 23% 각각 상승했습니다. 보험 및 금융서비스 조정관 카렌 스티븐스는 많은 사례가 신속히 해결됐지만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의 내부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경우 보험 및 금융서비스 조정위원회의 공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가의 일부는 생활비 위기 때문일 수 있으며 보험료가 상승함에 따라 보험 계약이 어떤 사항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된 분쟁의 3분의 2는 주택, 내용물, 차량, 여행보험 등을 포함한 일반 보험 관련이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역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이선재,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라니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필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었던 이탈리아에서 되게 무언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있을 때 두 번 반복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빨갛다. 근데 굉장히 빨갈 때 빨갛다 빨갛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요즘 같아서는 나무를 두고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초록초록하다는 그 느낌을 나무 밑을 걸을 때면 받게 됩니다. 비가 오고 나서 나무의 기둥들, 가지들이 더 짙어지고 빗물이 잎사귀들을 이렇게 훑고 때리면서 지나가고 그 밑을 또 바람이 불고 구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뭐 이런 광경들을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런 심상을 담아둔 것은 아닐까라고 괜히 이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책하고 산을 걷는 것 그리고 등산을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여러 능력 중에 또 귀한 능력이고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짬을 내셔서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풍요로움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알아볼 수 있는 내 자신의 귀한 심성을 만끽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씩 걸어보시고 이렇게 만끽하시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뭐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지만 상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탈출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으로 상처를 돌보시는 분, 바로 상처를 돌보시는 주님에 대해서 성찰해 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처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상처를 그 범위를 좀 좁히고 시작하고 싶어요. 불행,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불행, 고통을 지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한 고통이나 불행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고통, 가벼운 상처, 일상 중에 만나게 되는 피하고 싶지만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되면 다시금 되돌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없고 나의 탓을 찾을 수 없이 그곳에 내몰리게 된 큰 고통은 사실 상처라기보다는 뭐 모욕이라던가 불행이나 절망이라고 불러야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맥락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안에서 관계 속에서 내 자신과 또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 동료와 또 친구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관계 안에서 입게 되는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처를 일상의 부대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리고 충분히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지만 적절한 순간이 오고 적절한 상황이 닥치면 다시금 되살아나서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마치 손등이에 있는 상처처럼 생채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귀찮죠. 먼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처에 대한 저의 성찰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요즘 우리들이 많이 쓰는 이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좀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힐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상처를 전제하는 표현 같습니다. 거친 무언가에 쓸려서 상처가 나게 되고 이 힐링 받았다, 힐링이 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렇게 상처받은 마음, 상처받은 감정, 상처받은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보기에는 그 상처가 없는, 아프지 않은 상태를 전제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힐링이라는 표현들이 너무 남용되다 보니 우리가 너무 일상 안에서 그리고 특히나 광고 안에서 금방 살필 수 있다 보니 우리의 삶이 상처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좀 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한 이유는 그만큼 삶이 각박하다는 증거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분명히 그런 힐링이란 단어를 쓸 때는 이것과는 다른 무언가 나아진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지금과는 달리 온전한 상태를 바라고 거꾸로 지금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참 힘이 듭니다. 특히나 광고에서 이러한 힐링이란 단어들이 쓰일 때면 더더군다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그 힐링이란 표현을 쓸 때 젊음 또는 완전함, 온전함을 전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안에서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고 완전함은 이상으로만, 목적으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힐링이라는 표현을 쓸 때 가서 닿고 싶은 우리의 갈망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러한 온전한 상태를 갈망하고 있다면 이 힐링이란 단어도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러한 갈망을 닮아내고 있는 표현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힐링이라는 표현이 예전에 언젠가 온전했었던 젊었었던 예전 그때로 돌아가자는 퇴행으로 쓰고 있다면 저는 참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상처를 그리고 고통을 그 자리에서 쏙 빼내게 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상처가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부대낌이 있어야 그것이 일상이고 삶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잠깐 한다고 해서, 물건을 잠깐 바꾼다고 해서 마치 비어져가는 기름을 채운 것처럼 조금 더 온전한 상태로 조금 더 충전되는 것이 힐링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 단어를 신중히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라던가 물건이라던가 또는 먹을 것이라던가 이 힐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그 표현을 통해서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이고 또 내가 품고 있는 이 영혼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힐링이란 단어를 쓰면 쓸수록 가서 절대 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막연하게 그리면서 현재에 불만족하는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남겨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상처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는 늘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좀 구분해보고 따져보면 상처에 대한 우리 생각들도 좀 하느님께로 정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누굴까 생각해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나한테 상처를 잘 주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친구들이 또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일을 함께하는 이들이 나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들과 생각이 달라서 상처를 입고 그들이 나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아서 상처 입고 그들이 함부로 말해서 상처 입습니다. 그들이 하는 무심함 때문에 그 말과 행동 때문에 나는 쉽게 상처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가 그들로부터 받는 상처의 뒷면에는 내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함께 깃들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만약에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나의 삶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나에게 거슬리기는 할지언정 상처를 줬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상처는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드러내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귀하게 여긴 것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힌다고 봅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애를 써서 정성을 들여서 이루고자 했던 것, 그 결과가 온전히 돌아오지 않을 때 나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루려 했던 일의 결과가 나의 뜻과는 맞지 않을 때, 내가 몸담아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열심히 애를 써서 힘을 써온 공동체가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흩어질 때, 나의 시간과 정성이 온전히 담겨있는 장소와 시간이 부정당할 때, 훼손당했다고 생각될 때 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나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훼손받을 때 우리는 모욕감을 느끼고 상처받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소홀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내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빈번하고 큰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인 것 같아요. 바로 내 자신이 나에게 상처를 쉽게 줍니다. 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르게 섣부른 말과 행동으로 나와 내 주변을 내가 괴롭히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 결과를 아프지만 마주해야만 했을 때 나는 누구보다 내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에 분노하고 뜻대로 안 되는 일의 결과에 실망하며 내 자신을 쉽게 책망하고 자책하게 되는데 그럴 때 나는 누구보다 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가장 쉬운 상대인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준 것 때문에 그렇게 소홀하게 내 자신을 대했다는 것 때문에 다시금 또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일이 사실은 상황을 바꾸거나 결과를 뒤집는 것보다도 더 쉽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탓하거나 나의 부족함을 탓하면서 또 나의 게으름을 탓하면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 받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게 내 자신 스스로에게 상처 입혔다는 사실을 마주하면서 아프게 또다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결론이 성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숨 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상처받고 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고 여깁니다. 일전에 교구의 한 원로 신부님께서 생각보다 좀 더 이른 연세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누워 계시는 그 유리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묵상과 상념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신부님께서 살아오신 그 과정이 너무나 존경스러웠기 때문에 명동성당 지하 경당에 앉아서 신자분들과 함께 연도를 바치고 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옆에서 관찰하게 되며 아, 저 신부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저런 일들이 어떠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럼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일들을 신부님께서 누구보다 반기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저의 생각은 이렇게 좀 변화했습니다. 아, 이게 삶이겠구나. 저 유리관 안에 누워계시는 저 신부님은 너무나 편안해 보이지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부대끼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번잡스럽고 하는 그 나와 타인의 그러한 어색함과 약함을 마주하고 부대끼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 상처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처를 부르는 말을 조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귀하게 여기니 상처받고 소중히 여기니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을 전제로 오늘 탈출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성찰하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탈출기 본문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좀 특별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행하시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시지만 다름 아닌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삶에 대해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시선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삶을 살고 살아있는 우리한테 주님의 일이,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아들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보죠.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집트 임금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에 짓눌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자 고역에 짓눌려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보시고 그 처지를 알게 되셨다. 라고 탈출기 2장 본문은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탈출기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 탈출하여 하느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그 여정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시고 당신의 대리자인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통해 원로들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탈출기는 역사적인 이야기처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갈대 바다를 건너게 되고 이집트의 파라오와 싸우게 되는 과정,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고통받고 또 하느님께 반역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백성으로 변하게 되는지를 긴 이야기로서 들려줍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무엇보다 주제를 좁혀보면 탈출기를 한 백성의 그 탈출, 다름 아닌 해방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주체적으로 먼저 탈출시키시고 해방시키시는 분으로 탈출기 본문에서는 전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형태의 나쁨, 모든 형태의 악함에 반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부조리를 엎으시는 분으로 탈출기에서는 그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기에서 알아본 하느님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삶까지도 점점 규정하고 제약받게 됩니다. 제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좋은 의미로 자신들의 삶을 하느님께 정향시키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바로 계약입니다.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명령을 전해받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전해받게 되고 이 말씀의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를 규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탈출기에 나오는 것처럼 큰 규모로서 군중으로 무리를 이루어 이집트로부터 마치 전쟁처럼 뭐 그곳을 탈출했을 것이라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들에 따라서는 더 작은 규모로, 아니 그리고 더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천천히 정말 긴 시간 동안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갈대 홍해 바다가 갈대 바다가 갈라지고 선지자인 모세가 그들을 위해 바다를 가르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높이 쳐들어서 뭐 바다를 가르고 이집트 군인들을 바닷속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은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해방의 기억, 탈출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해방과 탈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탈출과 해방의 기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느님으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느님의 아들로 쓰신 것, 부활하신 것이 누구보다도 모세가 당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건너간 그 갈대바다보다도 더 큰 것이잖아요.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예표라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탈출기를 읽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탈출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탈출기에서는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계약으로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따지시고 그것에 맞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의 목적은 하느님께서 마치 인간처럼, 아니면 법관처럼, 아니면 전쟁의 지휘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하나 옆에서 간섭하고 지켜봤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상의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탈출기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묘사되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를 전해줍니다. 탈출기에서 보이는 백성의 믿음과 여러 가지 참여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들한테 전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불평하고 그 반역하게 되는 금송아지 이야기, 그리고 만나를 먹게 되는 이야기, 그 쓴 물을 먹게 되는 이야기들, 이러한 우화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께서 자리하고 계신지를 물어보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어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반항하고 물음을 던지고 의심했던 과정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 다시금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고 우화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현대인이 우리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폭력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너무 극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신앙의 주제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큰 도전 과제로 남겨집니다. 또 하나의 주제, 탈출기가 집중하고 있는 주제를 꼽자면 다름 아닌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한 그 해방자입니다. 백성들의 앞에 서서 선지자로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느님 편에 서서, 때로는 자신들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하느님께 대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선지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 사제로서 그려지기도 하고,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약을 제시하는 법을 집행하는 판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후대에 이어져 올 왕이라던가 예언자들의 역할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다 수합되고 종합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모세의 역할, 탈출기에서 그리고 있는 모세의 역할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자로, 예표로서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탈출기의 이야기는 다른 구약 성경 본문 안에서도 그리고 신약 성경 본문 안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하는 사무엘기, 열왕기, 여호수아기까지 포함하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모세의 역할은 여러 왕들에게 대입돼서 또 마치 메아리처럼 되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앞에서 맺었던 계약은 여러 가지 변주로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며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상황에 적용돼서 다시금 반복되고 변화되어서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빌론 유배라고 하는 또 다른 구속의 기억이 이 탈출기와 관련되게 됩니다. 바빌론 유배가 끝나고 놀랍게 새로운 해방을 맞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전해졌던 그 탈출의 기억, 해방의 기억을 떠올리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편으로 남아있던 이 탈출에 대한 기억, 해방에 대한 기억을 성경 안에다 수합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이 시간이 성경 신학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밝히는 시간이 아니라서 길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해방의 기억은 바빌론 유배와 바빌론 유배가 끝나는 귀환이라고 하는 기억과 맞물려서 구약 성경의 많은 책들 안에 실리게 됩니다. 마치 메아리처럼 울리게 돼요. 여하튼 유다교 안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했다고 하는 이 해방의 기억은 아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체험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도구는 무엇이었냐면 전례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유다인들이 지내던 이 파스카 탈출과 관련한 전례는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됩니다. 다름 아닌 근원적인 탈출, 근원적인 해방인 바로 부활, 파스카의 신비와 관련이 됩니다. 이제 본문, 탈출기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서 오랜 세월이 지난 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 시간에 대한 언급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주로 나옵니다. 공간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튿날 또는 그때가 지나자 또는 그때라는 말들로 성경 본문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신호를 줍니다. 23절에서 오랜 세월이 지난 뒤라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그 전에 나오던 내용들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집트 임금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권세와는 관련없이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이 바로 새로운 상황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오랜 세월이 지났다라고 23절에 표현한 이유는 그 전에 모세가 놓였었던 그런 당황스러운 이야기들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동포를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기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모세에 대한 기억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3절 이하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는 주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입니다. 먼저 23절의 뒷부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체로 나오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바로 고역에 짓눌리고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라고 세 가지 행동이 이어서 병행하면서 그려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놓이게 된 고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파라오의 압제에 시달리며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 힘든 노동 때문에 그들은 힘들어하며 고통받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탄식하고 그것을 탄식하기만 하며 현재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부르짖었다고 성 23절 이하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어서 그렇게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이 무엇을 이끌게 되었는지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들의 목소리,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그 고통에 울부짖으며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그 부르짖음이 바로 하느님께 들어올려져 닿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역에 짓눌려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은연중에 하느님의 장소,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장소가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 같아요. 자연스러운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느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개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자리는 지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고통받는 자리와는 다르게 보다 거룩하고 특별히 성별된 장소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높은 곳이 하느님 신들과 관련됩니다. 뭐 구약 성경의 이러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의 그 기원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섬기던 신과 관련해서 그 장소는 대부분 높은 장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펴볼 때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등산을 하고 산을 가는 것, 이것 또한 어쩌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을 향한 심성을 건드는 무언가 특별한 행동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고통을 하느님께 아뢰게 되고 그 소리가 그냥 흩어지고 그들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통해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24절 이하부터 25절까지는 하느님께서 주체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가 네 가지의 동사로 연결돼서 들려집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살펴보시고 알게 되셨다라고 성경 본문 탈출기 2장은 전해줍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살펴보시고 알게 되셨다라는 이 표현은 누구보다 하느님에게 대입되는 표현이라기보다 여기에 주체를 사람으로 두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개념이 서로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라는 것을 통해 하느님과 그들의 자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24절 이하부터는 하느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행동들에 대한 흐름들이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의 행동에 화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구약 성경 본문에서 하느님을 인간처럼 그리지 못하도록 인간처럼 성상을 만든다던가 뭐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한다던가 하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24절과 25절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마치 인간처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던 연인의 모습처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살펴보시고 알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 행동의 일련의 과정들은 마치 하느님을 연인처럼 인간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하느님을 표현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서 그분께서 계시는 장소까지도 올라갔다라는 표현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그려주면서 누구보다 그들의 고통에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행동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다름 아닌 우리가 오늘 성찰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상처를 대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반응이라고도 우리는 성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에 그들의 울부짖음에 그냥 듣고 흘리시거나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 하느님을 휘감아 뒤흔들 만큼 그분의 기억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펴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존재들인지 그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를 알아보실 만큼 그들의 고통과 그 부르짖음은 하느님을 뒤흔듭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무언가를 기억여 듣는다는 것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죠. 달라진 무언가를 감지하고 세심하게 돌본다는 그 하느님 편에서의 관심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담는다는 것이고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일을 현재처럼 되살린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만 쓰는 것은 아니겠죠. 이어져 올 행동의 변화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이어서 오는 살펴보고 아는 행동을 하느님의 행동을 이끕니다. 다소 수동적으로 머물렀던 듣는 것과 기억이 이제는 적극적인 선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내가 잘 돌보고 싶지만 내가 입은 상처가 나를 수시로 괴롭힐 때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귀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나를 모욕할 때 우리는 상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기억 앞에서 이 상처의 기억이 이 상처를 가지고 하느님께 드리는 여러 우리의 울부짖음이 하느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아시게 되는 하느님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기억하시고 보아주시고 아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신령한 언어와 예언.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이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누가 해석을 해주어 교회가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예언하는 이가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보다 더 훌륭합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신령한 언어로 말한다 한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피리나 수금처럼 생명 없는 것들도 소리를 내지만 분명한 가락을 내지 않으면 피리로 불거나 수금으로 뜯는 곡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확실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신령한 언어로 말할 때 분명하지 않은 말을 하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셈입니다. 세상에는 물론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지만 의미가 없는 언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언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언어를 말하는 이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 언어를 말하는 이는 나에게 외국인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그것을 더욱 많이 받도록 애쓰십시오. 그러므로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그것을 해석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성은 아무런 수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양하면서 이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영으로만 찬미하면 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초심자가 어떻게 그대의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야 훌륭하게 감사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은 성장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신령한 언어로 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내 이성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형제 여러분, 생각하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른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자들을 통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신령한 언어는 믿는 이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데 초심자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예언하는데 믿지 않는 이나 초심자가 들어온다면 그는 모든 이에게 질책을 받고 그 모든 이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그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절하면서 참으로 하느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계십니다 하고 선언할 것입니다. 전례의 질서와 통일성. 그러니 형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저마다 할 일이 있어서 어떤 이는 찬양하고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계시를 전하고 어떤 이는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어떤 이는 해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신령한 언어로 말할 때에는 한 번에 둘이나 많아야 셋이서 차례로 하고 또 한 사람이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석하는 이가 없으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잠자코 혼자서 하느님께만 말해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식별하십시오. 그러나 그곳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배우고 또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됩니다. 예언자의 영은 예언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무질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하듯이 여자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내리기라도 하였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말이 주님의 계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필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최근 경매에서 매물로 나온 부동산의 수는 약간 증가했지만 판매율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월 1일 이후에 기본 관세가 10%가 유지되며 경제 규모가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국은 소비자와 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 지표인 심리지수가 계속 개선되면서 올해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1% 근처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가자지구 성가정 본당에 대한 군사 공격 이후 이스라엘 총리는 19일 아침 교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황은 가자지구의 비참한 비인간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경배 장소들과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전 교황은 카스텔 간돌포에 있는 자신의 관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성가정 성당을 공격해 3명이 사망하고 일부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황에 이어진 전화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황청 공보실은 성명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교황 레오 14세는 협상의 동력을 회복하고 휴전과 종전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특히 어린이와 노인, 병자들이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비참한 비인간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실 성명서는 교황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경배 장소들, 특히 신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긴급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경매에서 매물로 나온 부동산의 수는 약간 증가했지만 판매율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interlest.co.nz은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267건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했으며 이는 전주에 232건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전 몇 주간의 수준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해 전주의 수치가 특히 낮았음을 시사합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판매된 부동산의 수에 있었습니다. 최신 경매에서 매물로 나온 267채 중 114채가 경매에서 판매돼 전체 판매율이 4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판매율이 40%를 초과한 사례이며 지난해 10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판매된 114채 중 59%는 카운슬 평가 가치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가격을 달성했으며 이는 최근 몇 주 동안 해당 수치가 안정화된 수준과 1에서 2%포인트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가족 지원 제도인 워킹 포 패밀리의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재정 상담사들이 이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과다 지급 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득에 맞춰 분기별로 자격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워킹 포 패밀리 관련 부채는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전체 수급 가구의 단 24%만이 정확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재정상담기관 핀캡의 프레르 하워드 대표는 분기별 평가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득 변동이 잦은 저소득 가구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다시 줄어든 경우 이전 분기의 소득 기준으로 평가되면 실질적으로 지급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하워드 대표는 많은 가구들이 이미 필수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해 매주 적자 상태에 놓여 있고 종종 생필품 마련을 위해 부채까지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실직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을 미리 예측하는 방식의 평가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노숙자 증가와 거리 노숙 현상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타마 푸타카 주택 차관이 긴급 주거 지원 요건 강화 등 자신의 정책이 가져온 영향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단체들의 자료에 따르면 오클랜드와 웰링턴, 해밀턴에서 거리 노숙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밀턴의 경우 2024년 6월까지 노숙자 수가 6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웰링턴에서도 거리 노숙자가 28% 증가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정책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지만 제도 전반에 걸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동당은 포타카 차관이 상황 악화를 확인하는 핵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타카 차관은 정부의 주택 성장 전략을 옹호하며 노숙자 대응과 사회 마오리 주택 확충에 8억 9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책 변화가 실제로 노숙자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심각한 주거 불안 상태에 있는 인구는 13% 증가했습니다.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픽.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병원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으며 일부 환자들의 가족들에게 병원 내 환자 관찰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간병보조 인력이 매우 부족해 병원 측이 혼란, 치매, 선망 증상 등이 있는 환자 옆에 가족들이 함께 있어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 간호사협회의 알디친 대의원은 이러한 환자 감시 업무가 환자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일부 도움을 주는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 요청은 명백히 인력 부족에 따른 것이며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필요한 가족에게 이런 책임을 맡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디친 대의원은 만성적인 재정 부족과 공공병원의 채용 동결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일부 근무조가 고의로 공석 상태로 남겨지는 정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건부 켄터베리 지역간호 책임자는 환자의 급증과 갑작스러운 직원 결근이 겹쳤다고 설명하며 가족이 환자 곁에 있는 경우 간호 지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었지만 가족이 직접적인 간호를 제공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6월 분기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수치는 현재의 기준금리 인하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분기 기준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2.5%였으며 이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1에서 3% 내에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된 SPI 월별 가격 지수를 보면 식품 가격이 전년 대비 4.6% 상승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유 14.3%, 버터 46.5%, 치즈 30% 등의 생활 필수재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시장 예측은 6월 분기 소비자 물가지수가 0.6% 오르며 연간 2.8% 또는 2.9%를 전망해 중앙은행의 예상치 2.6%를 상회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앙은행은 7월 9일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하면서도 연내 물가가 목표 한계치에 가깝게 오를 것이라며 향후 금리 인하 여부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달려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여유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중기적 인플레이션은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식품 등 필수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회복 여부가 향후 정책 방향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연 3%에 근접할 경우 중앙은행은 8월에 계획된 기준금리 인하를 연기하거나 보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가 발표되면 물가와 금리 모두 향후 방향성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제네바 런던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은 양국 간 분쟁을 잠시 완화하는 데 그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미국에 유리한 합의라고 치켜세웠지만 중국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위기를 견뎌냈으며 더욱 자신감과 자립성을 갖춘 장기전에서의 승자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시작된 무역 전쟁 이후 중국은 관세 제재에 대한 방어와 공격 전략을 동시에 전개해 왔습니다. 방어 전략으로는 무역 루트를 전환하고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에 대한 헤징 수단을 구축했으며 첨단 기술 자립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습니다. 전략 산업 강화와 국내 소비 촉진에도 힘썼습니다. 적극적 전략으로는 수출 규제 강화,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통해 전술적 유연성과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히토류 등 원자재 공급에 미국 산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스스로 드러냈고 이에 따라 미국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조달에 혼란과 비용 부담을 겪었습니다. 중국은 4월 휘토류 수출 규제를 통해 미국 기업에 강타한 강한 타격을 주는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전략은 단순한 선전 효과를 넘어 장기적인 전략 우위로 연결됐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은 핵심 산업 구조 재편을 가속화하면서 자동화 중심의 산업 구조 덕분에 실업률 증가에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중국 정부는 고급 제조, AI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자원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현금이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페이웨이브와 애플페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NZ 퍼스트당이 제출한 새로운 회원 법안은 현금을 거래의 핵심 옵션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점들이 $500 이하의 구매 시 현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표결에 붙여져 통과된다면 윈스턴 피터스는 현금이 사적이며 접근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지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측은 현금 결제를 받지 않는 기업들로 인해 농촌 지역, 노인층, 저소득층이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7월 14일 NZ 퍼스트당 의원 제이미 아버클의 이름으로 제출된 의원 발의안으로 법으로 제정되기까지 아직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현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를 제안하며 디지털 경제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살펴봅니다. 현금 거래 보호 법안은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500 이하의 상품에 대해 현금 결제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뉴질랜드인들이 결제 방식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며 현금을 본래의 역할인 지속 가능한 개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옵션으로 유지한다고 피터스는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더 높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 계약에서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망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험 및 금융조정원이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은 6월 30일까지 1년간 소비자들과 보험사 등 금융서비스 제공업체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 600건을 조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4,293건의 문의와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험료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주택보험료는 전년 대비 약 25%, 가재도구 보험료는 약 28%, 자동차 보험료는 약 23% 각각 상승했습니다. 보험 및 금융서비스 조정관 카렌 스티븐스는 많은 사례가 신속히 해결되었지만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의 내부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경우 보험 및 금융서비스 조정위원회의 공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가의 일부는 생활비 위기 때문일 수 있으며 보험료가 상승함에 따라 보험 계약이 어떤 사항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된 분쟁의 3분의 2는 주택, 내용물, 차량, 여행보험 등을 포함한 일반 보험 관련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을 위해 연기한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 이후에 기본 관세 10%가 유지되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월 1일 이후에 관세 부과가 또 연기될 수 있냐는 물음에 아니라고 언급하며 8월 1일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도 국가들은 우리와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8월 1일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25%와 일본 25%, 유럽연합 EU 30% 등 이른바 관세 서한을 통해 새로 설정한 관세율이 부과되기 시작하며 새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기본 관세의 10%는 확실히 유지될 것이며 많은 국가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20%, 19%이며 대부분 국가에 대해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면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자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의 공정한 관세를 지불함으로써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EU와의 협상과 관련 오늘 아침에 EU의 무역협상과의 30분 정도 통화했고 아직 많은 여지가 있다며 우리는 합의를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으며 EU가 미국의 보복 관세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은 소비자와 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비 지표인 심리지수가 계속 개선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도 1% 근처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제 공개한 심리가 살아난다, 내수가 움직인다 라는 보고서에서 소비자 기업 심리지수의 개선세가 4분기까지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1%에 근접할 것이라며 그 외 내수 회복에 긍정적 요인이 더해지면 성장률은 1% 초반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심리지수는 각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지표와 대체로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두 심리지수가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두 분기 연속 개선될 경우 올해 3분기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증가율은 각각 2.2% 마이너스 0.5%로 예상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제주체의 심리 반등이 실물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소비자의 긍정 심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의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실물 경제를 더 잘 반영하도록 심리지수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0원 9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9원 20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2원 60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역시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이선재, 아나운서 이선재, 김춘선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좋은창, JMP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캐시아 게시판입니다. 엘란 미술학교 나링아 웨투 전시 안내입니다. 나링아 웨투 전시회는 마오리의 전통 직조 기법인 와투와 나랑아에 얽힌 지식을 구현하며 사람들과 마오리 세계의 상호 연결성을 비춥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시작해 9월 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티지라잉에 있는 테우루 와이타케레 컨템포러리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평화 콘서트 안내입니다. 음악과 만트라, 성스러운 찬트가 어우러지는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는 저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평화 콘서트에서는 고 인도 영적 스승 스리 친모이의 방대한 음악 유산 가운데 명상적이고 평화로운 곡들을 엄선하여 선보입니다. 공연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나누며 간단한 안내 명상도 함께 진행됩니다. 7월 21일 오늘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티지랑이 비치홀에서 열립니다. 웃음과 협동, 그리고 친근한 경쟁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그리고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8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반까지 하일랜드 파크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너서리 볼런티어 팀 겟투게더 묘목 자원봉사팀 모집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자원봉사자 팀들이 모여 토종식물 양묘장을 운영합니다. 씨앗채집팀, 묘목관리팀, 물주기팀, 화분세척팀, 기금모금 및 행사팀, 교육팀, 다과팀, 양모장 조정팀 등 모든 분들을 위한 역할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진행되는 외노아 지역 보호구역의 생태회복팀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rth.org.nz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7월 방학을 맞아 열리는 추상미술공간 안내입니다. 테아테 노스 아우트룸에 있는 키즈 와네오 크레이트 구역으로 가서 자신만의 추상미술 작품을 만들어보세요. 7월 28일 일요일까지 한 달 동안 오클랜드 아트 갤러리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열립니다. 지금까지 캐시아 게시판이었습니다.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